우리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루는 여우가 길을 가다가 담장 높은 곳에 포도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가 너무나도 맛있게 익은 것을 보고 이 포도를 따먹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점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지만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기를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포도는 틀림없이 너무 셔서 맛이 없을 거야.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차피 내가 따서 먹을 수 없는데 그 이유를 신포도는 따서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이유를 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일의 한 작가가 이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2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우는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한 끝에 드디어 포도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너무나도 멋지다고 박수를 치고 엄청 환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아주 자랑스럽게 포도를 한입딱 먹었는데 문제는 맛이 전혀 없이 정말 너무나도 신맛이 강한 포도였던 겁니다. 여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먹은 포도가 신맛이라고 불평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고 아주 맛있는 포도 표정을 지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라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포도를 계속 먹어서 위궤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현대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하면서 행복한 척하고, 힘들면서 힘들지 않은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거룩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포함하고, 우리 자신을 포장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흔한 예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때로는 SNS 하는 분들은 SNS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진이 올라오죠? 행복하고 무언가 좋아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 자랑이나 자기 포장, 자기 합리화가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도 그대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학자인 달라드 윌라드는 그의 유명한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런 신앙을 무늬신앙, 광고문 신앙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룩과 열심을 자랑하고 스스로 자족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입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언가 있는 것처럼 멀쩡해 보이는데 삶에 어떤 열매도 어떤 능력도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에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전형적인 이런 광고문 신앙, 포장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려는 모양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히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의미하는데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뒤집히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합니다. 뒤집히지 않는 전병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침개를 하는데 부침개를 뒤집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침개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적절한 타이밍에 뒤집는 거죠. 너무 빨리 뒤집어도 문제가 되지만 뒤집지 않고 가만히 두면 겉으로 볼 때는 잘 익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닥은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타 들어가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위쪽은 보기 좋아지지만 그 튄면은 타들어가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이중성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보이는 부분은 어쩌면 나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도 있었고 무엇보다 어쨌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겉모양은 분명 이렇게 무언가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멀쩡했지만 그 뒷면은 타버린 부침개처럼 죄와 교만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포장된 신앙, 위성적인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제자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포장된 신앙에서 떠나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포장된 신앙이 갖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괜찮은 성도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고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도 내 안에 존재해 적어도 나는 저들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직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들의 이런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앗수르라는 나라의 집요한 공격과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뒤로는 애굽의 손을 잡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는 도움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위기를 넘어서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힘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붙잡았던 이방인의 그런 손들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상황, 이방인들이 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이방인의 손을 잡았고 그 이방인에 의해서 다시금 자신의 삶이 삼켜지는 상황, 이런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한 비유가 백발이 무성해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발이 무성해도 알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자신의 머리가 백발이 되었는데 스스로 못 알아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이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이 백발이 된 상태를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고 깼더니 내 머리가 흰머리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흰머리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흰머리가 그냥 봐도 여기저기 보이게 되네라는 상황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덧 검은 머리보다 흰머리가 많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덧 내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백발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백발이 되었다는 것을 정작 나는 어떻게 돼요?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은 머리가 휘어졌구나라는 것을 잘 못 느낄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위선도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아주 작은 습관부터 타협하고 무너지고 그 변화를 나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과정을 지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만 들어도 죄책감이 들고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날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들을 기뻐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삶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도 평안해졌다는 이유로 나의 힘과 경험과 연륜이 쌓여가다 보면 기도하는 일을 쉬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를 쉬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세 번, 네 번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친구보다, 기도보다는 친구의 얘기가 더 중요하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기도보다는 전문가의 의견, 유튜브의 이야기가 나에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어 역시도 한 번, 두 번, 세 번. 어쩌면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가는 것도 모른 채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이 내 자리에, 내 마음에 언제든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무감각에 자리 잡는 동안에 그러한 시간 가운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에 참석하고, 때로는 목장에 참석하고, 때로는 기도회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점점 무감각해져서 내가 백발이 희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그거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예는 사실은 한 가지에 불과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나의 영혼은 정말 주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에 기울이고 있으신가요? 나의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구하고 있으신가요? 죄에 빠진 나의 마음과 생각,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주님의 제자는 영적인 이런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민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심장이 다시 뛰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다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다시금 깨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포장된 신앙에서 돌이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기도에 빠져서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프이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상에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잘못된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큰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힘들게 어려운 사람이 눈물로 침상에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본문이 말씀하는 문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침대에서 흘리는 눈물은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상황에 스스로 빠져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자기 연민 가운데 머물러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고자 자신을 합리화하고자 이렇게 기도라도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기도라고 하고 있잖아 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평안을 위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구약의 신실한 기도는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힘들다고 투정만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 기도의 모양은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슬피 울면서 그저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 안 될 것 같아서 무언가 보험을 하나 드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나 중심적인 기도일 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기도 두 번째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물질의 풍요로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문제없이 잘 살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이요, 바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당에 모여서 제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제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풍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것.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간구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맞추어 있지 못하고 그저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평안과 나의 부요함과 나의 성공에 맞추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서 떠나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성심을 다하는 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하여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형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에 앞서서 자신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침상을 적셨던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먼저 애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성공, 이 땅에서의 평안을 위한 기도보단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라는 형식을 갖고 있는, 겉은 잘 익어 보이는 부침개와 같았지만 사실은 그 뒷면은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을 철저히 포장하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구했던 것처럼 그 뒷면은 타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겉으로는 익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뒷면이 타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우리의 죄악을 먼저 주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포장된 신앙에서 돌이켜 주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포장된 신앙 안에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택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있잖아. 나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충분히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기 만족과 교만입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포장된 신앙은 결국 가장 큰 교만이 되었고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돌이켜 나온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어지는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앞서 10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11절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고 있다고요? 애굽을 향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결말이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속이는 회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모양도 있고 종교적인 형식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속이는 활처럼 방향을 잃어버렸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하는 지도자들은 죽임, 말만 살아있으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 사람들,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나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과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의 의가 살아나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교만이 내 안에서 불끈불끈 올라올 수밖에 없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교만, 나의 의, 나를 향한 자기 연민, 이 모든 것들은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이 고백,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 나의 모든 생각과 방법, 나의 교만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런 고백,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나는 죽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포장된 신앙 가운데 스스로 교만하여서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고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